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실시된 투표에서 경합주 대부분에서 승리했으며 마지막 위스콘신주 승리로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 이상을 차지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새벽 승리가 확정된 뒤 행한 첫 연설에서 선거로 양분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모두가 함께 하나로 뭉칠 때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대한 미국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직전 막판 주요 여론조사들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적어도 3-4%가량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수가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주 등에서 일찌감치 승리한 것을 비롯해 남부주들을 대부분 석권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지칭한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발언들에 큰 상처를 입은 멕시코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체제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럽의 안보 분담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5.4%, 홍콩 항셍 지수도 2.3%가 떨어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금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어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34개 주에서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21곳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공화당은 결국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해 민주당보다 4석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도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이미 235석을 확보해 민주당의 191석을 크게 압도했습니다. 이 밖에 12개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6개 주에서 민주당은 4개 주에서 각각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공습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인테르팍스 통신에 시리아 알레포 외곽의 ISIL을 겨냥해 새로운 공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시리아 해안에 정박 중인 군함들의 순항미사일과 러시아 항공모함 에드머럴 쿠즈네초프의 전투기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러시아 군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관리는 알레포 주변에는 ISIL 진지가 없다며 러시아는 대체로 ISIL 목표물들을 무시해왔고 온건파 반군들에 대한 공격을 선호하는 만큼 무고한 어린이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유럽연합 회원 가입 전망에서 훨씬 더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회원 가입 신청국들의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터키 정부가 사법권 독립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적인 민주주의 기준에서 퇴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터키 내 성폭력과 차별, 소수계에 대한 증오 발언, 동성애 권리에 대한 증오 범죄와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독립성향의 타이완 집권당이 중국 지도부에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며 친독립 성향의 홍콩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의 의회 입성을 금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세계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To all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ndependents across.
오늘 뉴스투데이는 대통령 선거의 최종 결과, 당선자의 면모, 앞으로의 국내외 정책 등 여러 분야를 종합하는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국을 재건할 것을 미국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8일 치러진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조지아, 애리조나, 유타 등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동시에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주요 경합 지역에서도 극적으로 승리해 승기를 잡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이들 경합주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격으로 불리던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주까지 내줬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곳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04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아이오와 주에서도 클린턴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위스콘신주의 승리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는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이 클린턴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된 9일 새벽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첫 연설에서 클린턴 후보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며 이제는 협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To all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ndependents across this nation.
I say 미국은 분열의 상처를 봉합해야 하며 이제는 모든 미국인이 하나 되어 협력할 때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클린턴 후보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동안 그가 미국에 봉사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great economic plan. We will double our growth and have the strongest economy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we will get along with all other nations.
훌륭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배가하고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세계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당선을 우려하는 일부 나라들을 의식한 듯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I want to tell the world community that while we will always put America's interests first, we will deal fairly with everyone. With everyone. All people and all other nations. We will seek
항상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지만 모든 사람과 나라를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대감이 아닌 공통점을 그리고 분쟁이 아닌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9일 오전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70세인 트럼프 당선인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자 공직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에 이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한편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원 일부와 하원의원 전부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백악관과 연방의회를 장악해 전국에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또 공화당은 주지사 선거에서도 우세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동산 개발로 성공한 사업가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를 얻은 방송인을 거쳐 정계에 진출한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극적으로 승리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인물인지 이현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6월 14일 뉴욕시 퀸스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력이 넘치고 제멋대로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사립기숙학교인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포담대학에서 2년을 공부한 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로 편입해 경제와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학 졸업 후 3년 만인 1971년부터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에는 파산한 호텔을 인수해 완전히 새로운 호텔로 바꾸어 문을 열면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에 문을 열었습니다.
From the day I built it, it's been successful. It's not my biggest building, it's not my biggest job.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잇따라 호텔과 골프장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했고 현재는 트럼프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 전 세계에서 호텔과 고급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업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1996년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여 지난해까지 매해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 미스틴 USA 등 미인 대회를 주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는 NBC 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인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와 진행자 역할을 맡으면서 방송에도 진출했습니다.
You're fired. I have no choice. You're fired. Hey.
트럼프 당선인은 이 방송에서 넌 해고야 라는 독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사업가와 방송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6월 16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이름을 딴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공화당 경선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테러 방지를 위해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와 실망이 쌓였던 일부 유권자들은 때론 과격하지만 참신한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에 열광했지만 공화당 주류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경선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 속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It is time to show the whole world that America is back. Bigger and better.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이제는 더욱 크고 강력한 미국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본 선거전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에 음담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클린턴 후보에게 최대 14%포인트까지 밀리는 등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에 미연방 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판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대선을 포기했던 공화당 주류 진영이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지지를 유보했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돌아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치열한 접전 끝에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비주류 정치인으로 때로는 강경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인물들을 외교 안보 분야에 포진할 것인지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초대 내각 구성을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특히 대북정책 등 미국의 외교 안보를 총괄할 핵심 관료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될 외교안보팀은 아직까진 국무국방장관 등 핵심 요직 후보들만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대사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와 협상을 줄곧 비판해온 워싱턴의 대표적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They'll lie about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but they'll never do it as long as that regime exists.
볼턴 전 대사는 지난해 2월 VOA에 북한의 현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오랜 불신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국무장관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점쳐졌던 코커 위원장은 단호한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It is clear that Congress must play a proactive role in providing a more robust policy tools to the executive branch to confront this threat.
볼턴 전 대사와 코커 위원장 외에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국무장관 후보로 꼽힙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가 TV 토론도 중 누구에게 외교안보 자문을 받느냐는 물음에 사성장군 출신 제키언과 함께 거론했던 인물입니다.
Can you reveal two or three names that you trust for national security?
I think Richard Haas is excellent. I have a lot of respect for him.
하스 회장은 2년 전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망해 한국과 통일되는 것이라는 글을 기고했고 지난 9월엔 최후의 선택이긴 하지만 선제 공격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을 거느리는 국방장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의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미 정보당국이 대선 후보들에게 실시하는 안보 브리핑에 배석할 정도로 트럼프 당선자가 신뢰하는 외교 고문으로 국가 안보 보좌관 1순위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의 플린 전 국장은 미국 안보의 틈새를 파고들 위험한 나라들을 꼽을 때마다 북한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Countries like Iran, countries like North Korea. So they will use any information they have.
특히 지난달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현 체제를 앞으로도 오래도록 존속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공화당 상원 의원도 트럼프 캠프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전담해 왔던 측근으로 역시 국방장관 후보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션스 의원은 지난 2월 말 가장 먼저 트럼프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로 국방장관 외에도 법무장관, 국무장관 등의 자리에 두루 물망에 올랐습니다. 세션스 의원은 논란이 됐던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두 나라가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would certainly be a matter to be discussed so carefully with our good allies Japan and Korea, but they need to do more.
또 지난 9월 동료 상원 의원 17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즉각 제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캠프의 외교 안보팀에는 트럼프가 대테러 전문가라고 평가한 윌리드 파레스 국방대 교수와 조지 파파도폴로스 허드슨 연구소 에너지 안보 분석가 등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의 행정부 입성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이 당선 뒤에 곧바로 실제 정책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바마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후보 시절이나 정권 출범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오늘은 미 대통령들의 출범 전후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 바락 오바마 후보는 집권 첫 해에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쿠바 등 적성국 지도자들을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만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I would. And the reason is this, that the notion that somehow not talking to countries is punishment to them.
특정 국가들과 대화하지 않는 게 그 나라들에 대한 처벌이란 부시 행정부의 외교 원칙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대선 상대였던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는 모두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오바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사에서 거듭 적성국 지도자들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To those who cling to power through corruption and deceit and the silencing of dissent, know that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but that we will extend a hand.
부정부패와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국제 지도자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들이 움켜진 주먹을 펴면 미국도 손을 내밀 것이란 겁니다. 또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우방뿐 아니라 적들과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북 정책도 대화와 협상 기조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 4월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대화와 협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공화국의 자위적 해국 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최 98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분노하며 무모한 행동을 멈추라고 비난했습니다.
And I strongly condemn their reckless action. Now,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take action.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며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불과 출범 몇 달 만에 대화와 협상 노선이 제재 분위기로 전환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북한과 2.29 합의에 서명하며 다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불과 보름여 만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스위스 유학파 출신의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전략적 인내는 이후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역설적으로 과거 공화당 정부 등 역대 어떤 미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출범 때와 이후 대북 정책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건 오바마 대통령과는 반대로 대북 강경책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선회한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의미에 이른바 ABC 구호를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에 따라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조명록 당시 북한 인민군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매들린 얼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면서 미북 간의 화해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부응해 미 대선을 전후해서 평양 방문까지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시 후보 측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8월 공화당이 부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뒤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은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지만 북한은 국제체제 밖에 남아있다며 북한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대부분 북한을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시 후보 선거본부의 입장은 백악관 입성 후 발생한 9.11 테러와 함께 초강경 대북 정책으로 진화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정권 교체까지 추구합니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부시 대통령은 국민이 굶주리는데도 북한 정권은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 국민을 굶기는 독재자로 비난하고 탈북민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케일리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사실을 추궁했고 북한이 영변의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들을 추방하면서 이른바 2차 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고조되고 해법은 보이지 않자 부시 대통령은 정부 내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 세력 대신 대화파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고 결국 6자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대화 구도는 특히 2005년 부시 2기 행정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주도하며 탄력을 받았고 북한의 비핵화 결의를 이끈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습니다. 게다가 2006년 의회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부시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의 입지는 더 약화됐고 이후 2007년 2.13 합의와 13 합의가 이어졌습니다. 2008년 2월 뉴욕 휘라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은 6년 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정책의 대반전을 확인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핵가동 중단과 영변 냉각탑 폭파, 핵불능화 진전, 미 정부의 식량 50만 톤 지원 발표, 테러 지원국 해제 등 미북 관계의 진전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됐던 핵 검증 절차에서 북한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정체에 빠졌고 부시 행정부는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두 행정부를 돌이켜보면 대북 정책은 대선 후보 때와 출범 초기, 중간과 마무리가 모두 달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급한 정책 변화 사례를 볼 때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9일 소집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에서 이민 반대와 고립주의 그리고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등 대외정책과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대미 외교의 방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미 대선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외교 관례에 따라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 문제라고 밝혔고 클린턴 후보 역시 북한 핵실험 이후 규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만 이번 미 대선 과정에서의 여러 언급이 인수위 과정을 거쳐 더 구체화될 것인 만큼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책들을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미 대선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의 오판을 경고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한미동맹 관계의 견고성 그리고 대응 능력에 대해서 추후도 오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편 한국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미 대선 개표가 시작되고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후보가 앞서 나가자 종합주가지수는 3%, 장외 주식시장은 6% 폭락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과 달러 환율이 1달러에 14.5원 급등한 1149.5원으로 마감됐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새 행정부의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위원회는 상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중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화 자금 상황을 밀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북핵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도발엔 군사적 타격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할 것이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나와서도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의 김 위원장이 그 망할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10% 내지 20%의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핵문제해법으로 오바마 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한국의 핵무장 허용이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카드로 삼아서 북한과 이제까지와는 다른 큰 차원의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군사적 옵션이다. 아니면 딜을 해가지고 큰 딜을 해서 완전히 뭐 양쪽으로 뭐 그 양쪽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지 가든 그래서 아마 그 어떻게든 간에 북핵 문제의 아마 결말은 아마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로 좀 봐요.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이런 노력에 호응하지 않거나 도발을 반복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물리적 공격을 서슴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정한 북한의 그 위협은 그 통제 가능한 위협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미국이 늘 활용한 측면이 있었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 안보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방관하지 않고 군사력 등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려 할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한의 원자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한 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는 한국 측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 지상군의 부분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 근간은 가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동안 유지해왔던 지상군 위주의 한미동맹 이 구조는 아마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봐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실제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국 측이 자국 안보에 보다 많은 부담을 안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보다 균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제45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데 따른 여러 가지 소식을 종합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외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세 나라의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 함을 비롯해 미 해군의 스테덤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카이함 등 세 나라 이지스 구축함들이 투입됩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반경 1000km 이내에 표적 천여개를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오늘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의에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의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실무협의엔 한국 외교부 동북아 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 과장, 일본 측 외무성 북동아 과장과 방위성 조사 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6월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에 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8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 등급 분류와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의 대책, 그리고 분쟁 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군사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 제공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정보 열람권자는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국한할 것, 정보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땐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할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는 물론 잠수함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군은 이 협정을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에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협정 체결로 한국군은 일본의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2년 전에 맺은 약정을 통해서 미국을 매개로 해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이런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제 SLBM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안보적, 군사적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일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1차 실무협의 당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뒤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일본 측이 과거사 반성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체결해야 할 문제를 한국 내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마치 군사 작전하듯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협상 체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에서 통일 인재 육성과 기업과의 소통,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 이거 김춘수 선생님 작품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그 단색화 요즘에 박서범 선생님이나 이완 선생님이나 이렇게 단색화가 요즘에 대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장학 빌딩. 이곳에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나눔과 통일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대학교 미대 출신 작가들 160명이 기증한 작품 180여 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통일인재 육성 장학기금과 통일문화예술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사단법인 K메세나 네트워크의 손은신 이사장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나눔과 통일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통일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받아서 우리가 1년 정도 준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내년 후년에 그 평화통일대학원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그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또 통일문화예술기금을 위한 그런 뜻깊은 전시회를 갖게 됐습니다.
올해 101세인 김병기 작가의 작품부터 대학을 막 졸업한 젊은 작가의 작품들까지 여러 세대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한국 현대미술의 추상, 구상, 조각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시 기획자 이인화 씨입니다.
네, 한국 현대회화의 추상의 장을 여신 김병기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추상미술을 미국이라는 본거지에서 좀 더 이렇게 배우시고자 가셨는데 정신적인 내용을 상실하고 지나친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그 추상미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셨대요. 그러셔가지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형상을 받아들이시고 추상과 형상이 동시에 공존하는 화면을 읽으셨는데요. 대립되는 요소들이 부딪히고 중첩되면서 긴장감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술원 회장님이신 민경갑 선생님의 그림을 볼 수 있으신데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실험정신을 보여주신 민경갑 선생님은 한국인의 정서와 정신세계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품을 출품한 김종선 작가는 개, 고양이, 고려 불화 등을 기부했습니다.
고려 불화는 제가 올해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국문화재재단 전시관에서 제가 여섯 번째 개인전 했던 작품인데요. 저는 옛날부터 고려불화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재현을 안 하더라고요. 일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걸 우리한테 줄린 만무하고 그래서 더 시간이 가서 이제 망가지기 전에 한번 재현을 해보자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그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원로 작가부터 젊은 작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전시니만큼 미술을 사랑하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평소 때 이렇게 미술 작품 관람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아트페어 같은 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서울대 미대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많이 그런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한 군데서 원로 작가 분서부터 해서 지금 현대 지금 막 졸업한 그런 어린 작가까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선후배가 만나가지고 또 좋은 일로 이렇게 기부를 하시고 우리나라 그 통일 어떤 사업에 어떤 후원을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존경하고 좋아했었던 김춘수 선생님이 근데 여기에 이제 단색화가 두 점이 나왔는데 아주 그 푸르름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높고 푸른 그 가을 하늘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마음이 완전히 청명해지고 너무 시원해지고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뭐 베르나르의 뭐 라피스 라줄리 뭐 이런 게 또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통일인재 육성을 위해 이번 전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전시를 주관한 사단법인 K메세나 네트워크의 손은신 이사장입니다.
지금 이번 전시회가 통일 관련 전시의 2대인데요. 앞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작가들 기부를 통해서 그런 전시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탈북 청소년과 젊은 작가를 후원하는 그런 전시회를 여기 베리타 서울에서 했고요. 그 향후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청년 작가 창작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풀리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화 교류를 준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하신 다음에 그거를 속보로 뜨신 작품.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록에 나온 거는 이분이 다른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개표 과정을 지켜본 한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네. 개표 초반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그 득표 우세 분위기가 큰 뉴스였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의 개표 상황을 뭐 한국의 선거 방송 못지않게 개표 실황과 함께 판세 분석, 뭐 실시간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함께 나와서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그 미한 관계 전망을 해보는 특집 보도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마다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는 성추문과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미한 동맹과 보호 무역주의 등의 발언으로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좀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후보로 비춰지고 있었고요. 특히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국은 경제, 외교, 안보 각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았었는데 개표가 중반을 넘어서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면서 한국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 이변에 대한 분석 보도와 함께 앞으로 미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 분석이 계속 이어졌고요. 트럼프 당선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 면면을 자세한 보도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주가가 폭락해서 흔들렸고요. 원화 환율이 떨어져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비슷한 그 수준인 제2의 브렉시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국의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였다지요?
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정치계가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대비한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미국 대선 결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최순실 사태로 당내 내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새누리당,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야3당에서도 각기 최고위원회, 고위전략회의 뭐 이런 이름으로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대응에 들어가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에서는 증시 불안과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이 양국의 상호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서점가에서도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책들이 많이 팔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선 소식이 들리면서 이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자와 함께 2016 미국 대선 이 대통령을 주목하라 이런 그 책이 그 진열되어 있는 어떤 특수 판매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특히 트럼프 당선자의 책이 눈에 띄게 많이 팔렸습니다. 네. 평소에는 5권 안팎으로 팔렸던 이 책이었는데 오늘 오후 4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한 책이 한 70여 권이 갑자기 팔린 겁니다. 15배가 폭증한 것인데요.
네.
이 언론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에 성공했다는 점 또 이 한국의 불확실해진 경제, 국제관계 속에서 트럼프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이 서점가의 이 책 판매량으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서 출간된 트럼프 당선자 관련 책은 10여 권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 연방의원 출신의 한국의 미국인이죠. 김창준 씨가 쓴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 이 책이 가장 판매량이 많고요.
네.
강준만 교수가 쓴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1987년에 내놓은 회고록 거래 기술 등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가서 새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는데 관련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네. 전망했던 대로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전격 국회를 방문했고 총리 추천을 제안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좀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새 총리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총리 추천 제안 자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야3당의 공동 입장입니다.
이 총리의 권한을 강조하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추천된 새 총리에게 대통령이 어느 정도 권한을 넘겨주느냐입니다. 내각 구성에 임명권까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야권의 주장은 내각을 구성할 권한 자체를 대통령이 넘겨야 한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사이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야권의 대통령 2선 후퇴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서명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과 또 여야 정치인들이 박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의 국정 전반을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정원과 감사원 그리고 군 통수권, 계엄권 등도 내려놓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 2선 퇴진에 대한 정치권의 날쌘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는 12일에 예정된 제3차 촛불 집회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이 이제 3주째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처음 시국선언이 나온 것이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서울의 이화여자대학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로 보름째를 맞고 있는데요. 전국 100여 개 대학이 참여했고요. 또 53개 고등학교에서 그 정치외교 관련 학술단체인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종교계, 예술인 단체, 그리고 오늘은 법조계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40여 명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를 확립하라며 대검찰청 앞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연극 평론가 음악인들도 오늘 민주공화국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의 시국 선언을 발표했고요.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80여 개 단체가 연대한 하야 운동에 이어서 청주 시내버스는 하야 피켓을 달고 도심을 달리는 버스가 등장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는 12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의 촛불 집회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한다 이런 단체의 공고가 났고요. 오늘 서울에서는 촛불 집회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오는 10일에 열리는 촛불 집회에 1,500여 개 시민단체가 참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참가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비상국민행동기구가 오늘 발족했는데요. 이곳에서는 100만 서명 운동을 받겠다고 그 입장을 밝혔고 촛불 집회 주최 측에서는 오는 12일에 3차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국의 최순실 사태 살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